예.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것이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온전히 메시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메시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대적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섞일 수 없고 동화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로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의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3절에 보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이 사실 맨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메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뜻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통치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살겠다라는 그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사람이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아니다라 등등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봐주시 그대로 그를 보면서 웃으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이렇게 비웃는다든지 안 좋은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결국 하나님은 분을 발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자기의 뭡니까? 메시아, 아들. 그것을 결국은 합법적인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왕. 이것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내 시온, 내 거룩한 산 시온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은 자, 바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적과 비웃음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확정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기의 뜻에 결국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고히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과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웃으시고 진노하시고 결국 놀라게끔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받아야 될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내 거룩한 시온이라는 것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accept하고 believe하고 어떻게 돼요? 신뢰해야 된다, trust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십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네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상속자로 위임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천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속자로서 또한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를 얻어야 된다. 10절에 세상의 재판자들은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아까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고 맨 것을 끝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비웃는다고 했죠. 그리고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2편은 좀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바로 그렇게 되어 이렇게 딱 무슨 뜻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지만 거기에는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통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참 무슨 교훈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지혜죠. 그런 교훈이죠. 그런 측면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믿는다,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간구한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한다, 순종한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경외하는 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경외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경외의 이런 삶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적인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정말 무서워 덜덜 떠는 그런 경외가 아닌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참 경외자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떨며 두려워 즐거워합니다. 이 경외함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 떠는 면이 있어요. 아까도 이 믿음으로 이 떠는 트렘블링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한 셀러브레이트 한다고 하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런 정말 두렵고 떨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이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런 참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참 이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경외하는 삶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여기 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믿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수용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한 가지 시편을 볼 때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어떤 말투가 나냐면 피난처 되신 나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산성, 내가 의지할 자, 내가 바라볼 자, 이게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who take refuge in him,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피하겠다,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겠다, 내가 신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성경에서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 신뢰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떨며 또한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